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34항 세례의 성례인데 고백서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세 주에 걸쳐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 흘리심으로 누가 죄에 대한 보상이나 속죄로서 할 수 있거나 하기를 원한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피를 수반했던 할례를 폐하셨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며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된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그에게 헌신하게 되는 그의 표와 상징을 가진다. 세례는 그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이바지한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백서는 세례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공적인 증표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임한 극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항은 바로 이 중요한 의미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 흘리심으로 누가 죄에 대한 보상이나 속죄로서 할 수 있거나 하기를 원한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피를 수반했던 할례를 폐하셨고 그 대신에 세례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구약은 구속사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에 대한 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은 그 예언과 약속의 성취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여러 상징과 예표들로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제사 의식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와 상징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들의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이 각이 떠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규례도 이와 같습니다. 신체 일부를 베어서 피를 흘리는 이 할례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례 의식은 행할 이유가 없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피가 할례의 피를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통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간혹 우리 믿는 부모님들 중에 아들들을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요즘 용어로는 수술 있죠. 포모라고 하는 수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그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 수술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왜?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애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구약시대의 할례를 대신하여 새로운 세례의식을 제정해 주셨죠.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음을 공적으로 표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줬나? 성경을 보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죄사함의 세례를 미리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예고편이 있듯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세례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할례 대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례의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자, 다음에 세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고백서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며 모든 다른 사람들과 거짓된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그에게 헌신하게 되는 그의 표와 상징을 가진다. 세례는 그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이바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 모두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됨을 알리는 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그가 일원이 회원이 되었다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표징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계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신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거짓된 종교들로부터 그들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고백서가 설명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불신자 그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단자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별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즉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잘못 그릇되게 믿고 있는 거짓 종교를 믿는 자들과 분리되는 영적인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상과 이단적인 거짓 종교와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세례받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칭호, 성도다라는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적인 저 이단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자들을 개혁교회가 영세 받은 걸 세례로 인정해 준다. 제신학적인 견해와 제신앙의 양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로교회의 아주 그릇된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백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단에서 받은 영세를 세례로 인정해 준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사실 장로교가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소속시키는 표와 인이 되는 이 중요한 세례가 이 같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적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세례를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받아 먹겠다고 앞에 나가서 엉터리로 세례를 받고 세례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회심의 증거도 없이 자동적으로 교회 나와서 1년 지나면 그냥 6개월 지나면 학습 1년 지나면 세례 기계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런 모든 잘못된 관행들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됨, 그것이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이 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례받으면 그러면 다 세상 다 버리고 다 교회로 와야 되느냐,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믿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양다리를 걸친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속해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전하고 알리고 마치 대사가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해서 거기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자들로 완전히 소속이 바뀐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가 됐다는 것은. 따라서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파송을 받은 개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파송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진, 우리의 소속은 거룩한 공동체, 교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사명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가들은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북한으로 침투시킨 스파이가 북한의 포섭이 돼가지고 이중 스파이가 됐다. 에? 자, 그럼 그 사람 소속은 한국이에요, 북한이에요? 양다리에요, 양다리. 그렇죠? 처음에는 한국에서 분명히 북한으로 파견을 했는데 간첩으로, 스파이로. 북한의 포섭을 당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저쪽에다 넘기고 저쪽에 있는 정보를 여기다 넘기고 이중 스파이가 됐단 말이야. 양다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에 더 깊이 소속이 되어가지고 세상 일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배반자. 양다리도 믿음이 아니라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마치 이중 스파이 같은 이런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양다리, 혼합주의 신앙이란 성경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세상 일들과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일들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절대로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세례받은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세상 일들이 그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까지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왜? 감추인 보화를 받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저 밭에 감춘 보화를 봤다. 나는 저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것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전히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자기의 거할 집을 걱정하면서 염려한 나머지 세상과 신앙 사이에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이러한 말씀과 교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뜻을 세우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때때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오랜 시간 갈등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소속을 상기시키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독려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 모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과 자아에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이동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그런 말씀이 귀전에 울려도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 이분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분들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질수록 이제 성도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더 힘써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에 복종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삶에 열심을 내면낼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떤 형태로든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도구로 수단으로 그 택자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재산과 명예와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의 삶에는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성도 여러분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면 좋은데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화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수반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그는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그 방향은 교회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든 이 세례 안에 담겨있는 이 장중한 의미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야 되나 보다. 단순히 그렇게 세례를 받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게 아니라 절반은 세상에 속한 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점이 이토록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언제나 세상에서의 삶이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세상에서의 일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항상 거의 항상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이 확고한 중심이 세례를 통해서 그 영혼과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흡수되어 버렸고 그 정체성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신분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세상에서 살되 결코 멸망당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 세례에 대한 빌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